고전은 오래된 책입니다. 그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퇴색하지 않을 만큼 버틸 수 있었던 인류의 근육이며 신경체계입니다. 그러나 고전은 단지 오래된 책만은 아닙니다. 고전은 진실에 대하여 진실한 작가들이 쓴 책입니다. 진실에 진실하다는 뜻은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전은 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은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매일 엎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몸은 조그만데요. 머리는 또 터무니없이 크죠. 이 불완전한 균형이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아슬아슬한 것, 인간이라고 느끼게 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전은 그러므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아름다운 유혹,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요거 참 마음에 드는데요. 선생님은 선생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뭐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예, 아주 근사합니다.
그러나 결점투성입니다.
그래요?
다혈질에다가 우유부단하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괜찮은 점도 있어요.
그럼요.
착한 것 같아요.
착해요?
네. 근데 육체적으로도 뭐 신통치 않아요. 제가 수염이 많이 나는데 그게 머리에 났으면 좋겠어요.
재밌다. 저도 거울을 조금 볼 때마다 때때로는 아유 내 코가 조금만 높았으면 좋겠다. 아유 이 턱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갸냘프게 이렇게 갸름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성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완벽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오늘도 고전 읽기 같은 시간에 열었습니다. 4시부터 시작되고요. 5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전 읽기는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전 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 읽기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댓글, 읽고 싶은 고전, 고전 읽기에 바라는 글들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구본영의 신화 읽는 시간을 선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또한 팟캐스트를 통해서 고전 읽기 자료를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공연 선물도 있네요. 경희궁에서 공연되는 고궁 뮤지컬 천상시계의 청취자 스무쌍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면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펼쳐 볼게요. 루시드 폴이 노래합니다. 보이나요? 고전 읽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찾는 도전의 의미.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어제는 신에 대한 도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신에 나오는 대표적인 영웅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이 도전과 모험을 하는 영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근데 이 영웅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영웅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날 영웅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네. 비록 왕의 자식이고 뭐 네. 신과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시작은 아주 불운한 어떤 신탁에 의해서 편모수라에서 자라거나 자라던 나라에서 쫓겨나거나 놀림을 받거나 이렇게 되다가 어느 날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의 도움을 받거나 또 영웅 그 모험에 초대받아서 어쩌면 두려움 속에서 강제적으로 이 모험 속에 참여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게 되면 그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도사가 될 텐데
네.
언제나 여기서 성장한 이 역량을 가지고 자기가 떠났던 비극적 배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의 지도자가 되죠. 그때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영웅은 바로 나보다 큰 것에 나를 바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오늘 만나볼 영웅들의 스토리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틀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요. 테세우스가 미노스 왕의 미궁에서 무찌른 반은 소, 반은 인간의 괴물이 있습니다. 이 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미노타우로스, 2번 트리케라톱스.
어려워요.
2번은 네. 좀 마치 이렇게 관절염에 붙이는 그런 약 같은 무슨 톱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반은 소, 반은 인간의 이 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미노타우로스, 2번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세 분께 저희가 구본형의 신간 신화 읽는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 되는데 첫 번째 타자가 누굽니까?
메두사 생각 나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저 지금 오늘 헤어스타일이 메두사인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네. 온 네. 머리가 전부 다 뱀으로 돼 있고 네. 쳐다보기만 해도 돌로 변하는 네. 괴물 중에 괴물, 강자 중에 강자죠. 이 메두사를 죽인 페르세우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 뭐 잠깐 페르세우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아르고스의 왕이었던 아크리시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당신이 낳은 손자가 당신을 죽일 거야 이런 불운한 신탁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딸을 가둡니다. 청동의 집에 가두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제우스가 이 아름다운 다나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딸에게 반하게 되죠. 그리고 황금 소나기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고 네. 거기서 바로 태어난 인물이 페르세우스입니다. 아들 낳지 말라고 가둬놨는데 아들을 네. 낳았으니 이제 쫓겨나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 페르세우스는 조그만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페르세우스의 모험이 시작되죠.
그래요. 자, 이 괴물 메두사, 저를 닮은 메두사를 죽이기도 하는 이 페르세우스. 모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사랑도 얻게 된다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처녀여.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로 묶는 사슬에 묶여 있어야 마땅한 그대가 그런 사슬에 묶여 있다니 말해주오. 그대가 사는 이 나라 이름을, 그리고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까닭을. 안드로메다는 처음에는 처녀답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만 있었다면 두 손으로 얼굴까지 가렸으리라. 그러나 페르세우스가 되풀이에서 묻자 잠자코 있으면 상대가 제 입으로는 차마 말 못할 잘못이라도 저지른 줄 오해할까봐 자기 이름과 나라와 그리고 어머니가 아름다움을 뽐내다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녀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바다 저쪽이 시끌벅적해졌다. 괴물이 나타난 것이었다. 나타난 괴물은 머리를 바다 위로 불쑥 내민 채 넓은 가슴으로 물결을 가리며 돌진해왔다. 처녀는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 어머니도 그 곁에 있었으나 딸을 구할 수 없는지라 발을 구르며 애만 태웠는데 특히 어머니 쪽이 더 그랬다. 두 사람은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어 그저 통곡하며 딸을 껴안으려 했을 뿐이었다. 페르세우스가 외쳤다. 눈물은 나중에 얼마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한시 바삐 처녀를 구하는 일입니다. 나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며 고르곤의 정복자이니 처녀에게 구원할 자격은 이로써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들께서 은총을 내리신다면 기왕에 내 공훈에다 더 쌓을 공훈으로 처녀를 얻고자 합니다. 내 공훈으로 처녀가 구조될 경우 나는 상으로 바로 저 처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드로메다의 부모는 이를 승낙하고 지참금으로 왕국까지 넘겨줄 것을 약속했다. 그때 이미 괴물은 팔매질의 명수라면 돌을 던져 맞힐 수 있는 거리에까지 다가와 있었다. 청년 페르세우스는 몸을 솟구쳐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리고는 하늘 높은 데서 햇볕을 쬐다가 뱀을 발견한 독수리가 수직으로 내리꽂아 그 목을 물고 비틀어 뱀에게 독립 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처럼 청년 페르세우스도 그렇게 괴물의 등줄기로 날아내려 그 겨드랑이를 칼로 찔렀다. 상처 입은 괴물은 미쳐 날뛰다 못해 하늘 높이 몸을 솟구쳐다가는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곤 했다. 괴물은 낭자하게 지저대는 사냥개 무리에 둘러싸인 멧돼지처럼 좌우로 몸을 돌리며 페르세우스를 공격했다. 그러나 청년은 날개 덕분에 그런 공격을 쉬 피할 수 있었다. 청년 페르세우스는 비늘 사이로 맨살이 보일 때마다 옆구리, 배, 그리고 등에서 꼬리 쪽으로 내려가며 닥치는 대로 푹푹 찔러 상처를 입혔다. 이윽고 괴물이 콧구멍으로 피 섞인 바닷물을 뿜었다. 용사의 날개는 그 핏물에 젖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했다. 페르세우스는 파도 사이로 고개를 내민 암초 위로 올라가 삐죽 솟은 칼 바위에 몸을 의지하고서는 가까이서 떠오른 괴물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해변에 모여있던 군중은 산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환성을 울렸다.
아, 우리 백운철님 수고하셨어요. 백운철님이 네, 낭독을 하면 뭐가 더 나올 것 같아요. 나 뭐 더 있나 그러고 넋 빼고 지금 쳐다보고 듣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 타이타닉의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고 이 페르세우스 이야기는 블랙버스터 영화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그 그리스 신화 중에서 가장 플롯이 좋은 게 이 페르세우스였습니다. 탄생 신화부터 불운하고 그리고 페르세우스가 모험으로 빠져들 때 그 계기, 즉 어머니를 탐내는 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내가 메두사의 목을 받쳐주마 이렇게 공언하는 청년의 호기부터 시작해서 아데네 신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메두사를 죽이게 되죠. 이 메두사를 죽일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메두사, 죽은 메두사의 목이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되죠. 그래서
잘 썼죠.
잘 썼죠, 아주.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그 후에 세상을 누비면서 공을 세우게 되는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무기를 통해서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얻게 되죠. 페어리테일의 아주 그 대표적인 이제 플롯이죠.
네.
그리고 다시 자기가 떠나왔던 아르고스로 귀환합니다. 그러나 신탁은 이루어지고 자기 할아버지를 우연히 원반 던지기를 하다가 잘못 나간 원반에 의해서 할아버지는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탁은 이루어졌죠.
네.
그러나 페르세우스는 미케네를 창시한 역사적 인물, 반은 역사적 인물로 남게 됐죠. 이런 걸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플롯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영화화하거나 이야기거리로 만들긴 참 좋아요. 거기다 메두사라고 하는 매력적인 소재가
예쁘죠.
있는 거죠. 원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랬다. 머릿결이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특히 머릿결이 아름다워서 아테나가 이 머리에 저주를 부었지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너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추하게 하리라. 그래서 뱀으로 만들었어요.
아이고, 자, 페르세우스 얘기 잘 들으셨는지요. 여기에 또 페르세우스의 버금가는 또 한 명의 멋진 영웅이 있습니다. 테세우스인데요. 신발 한 짝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죠. 테세우스의 아버지는 아이게우스인데 에게해 할 때 그 에게해의 근원이 되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해요.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아버지는 떠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커서 힘이 세지면 내가 돌 밑에 이 단검과 가죽신을 숨겨놓았으니까 그거를 들추고 그걸 가지고 나를 찾아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테세우스는 바로 이제 그 단검과 이 가죽신을 신고 그리고 아테나이로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 괴한들을 죽이게 되면서 영웅의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재밌는 친구 하나가 바로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인물인데.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아주 특이해요.
그 무슨 그 사람 이름 딴 침대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그 침대에다 딱 이렇게 맞춰놓고 그거보다 길면 자르고 그거보다 사람이 짧으면 느려서 죽이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지금도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의 그 말을 해석하는 사람은 바로 프로크루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자, 마침내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아테나이에 도착하는 테세우스입니다. 하지만은 이곳에 또 하나의 관문이 있어요.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러한 도정의 위험을 모두 물리친 테세우스는 이윽고 아테나이에 도착했으나 이곳에는 새로운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마법사 메데이아가 이아손과 헤어진 뒤 코린토스에서 도망쳐와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게우스의 아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법사 메데이아는 마법의 힘으로 테세우스의 정체를 미리 알아내고는 혹 테세우스가 아이게우스의 친자식으로 확인될 경우 남편에 대한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아이게우스를 꼬여 이 낯선 청년을 의심하게 하고 청년에게 독약을 푼 수를 건네게 했다. 그러나 테세우스가 왕 앞으로 나아가 그것을 마시려는 순간 그가 차고 있는 칼을 본 아버지 아이게우스는 이 젊은이의 정체를 알고는 그 운명의 독배를 물리치게 했다. 메데이아는 자기 간계가 탄로나자 장차 미칠 앙화를 피해 아시아로 도망쳤다. 메데이아가 도망친 아시아 땅은 그 뒤 메디아라고 불리게 되었다. 테세우스는 아버지로부터 친자식으로 인정받아 왕위 계승자로 결정되었다. 당시 아테나이인들은 크레타 왕 미노스의 강권에 못 이겨 해마다 조공으로 바쳐야 하는 산재물 때문에 크게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 미노스 왕이 요구하는 조공이란 총각 7, 처녀 7, 도합 14명의 선남선녀였다. 미노스 왕은 몸은 황소의 몸, 머리는 인간의 머리로 되어 있는 미노타우로스에게 이 선남선녀들을 먹이로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괴물은 힘이 무지막지하게 세고 성질이 난폭하여 다이달로스가 특별히 설계 시공한 미궁에 갇혀 살았다. 이 미궁은 실로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든 이 안으로 들어가면 혼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미노타우로스는 그러니까 이 미궁을 헤매며 인간이라는 산재물을 잡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테세우스는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신민을 구하되 구하지 못하면 산재물이 되어 제 나라 신민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이윽고 조공을 보낼 때가 되어 산재물이 될 처녀 총각의 제비 뽑기가 시작되었다. 테세우스는 부왕이 가지 말 것을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산재물로 희생자 무리에 끼어들었다. 배는 여느 때처럼 검은 돛을 올리고 출항했다. 테세우스는 출항하기 직전에 자신이 승리를 얻어 귀국할 때는 검은 돛 대신 흰 돛을 올리겠노라고 부왕과 약속했다. 배가 크레타에 이르자 처녀 총각들은 미노스 왕 앞으로 끌려 나아갔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 있던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의 모습을 보고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테세우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칼 한 자루를 주며 그것으로 미노타우로스와 싸우라고 했고 실 한 타래를 주면서 실을 이용하면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다. 덕분에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는 미궁에서 나오는데 성공했다. 그는 아리아드네와 자기 손으로 구한 처녀 총각들을 데리고 배에 올라 아테나이를 바라보며 돛을 올렸다. 도중에 이들은 낙소스 섬에 기항했다. 그런데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가 잠들어 있을 때를 이용해서 아리아드네를 놓아둔 채 낙소스 섬을 떠나버렸다. 생명의 은인에 대해 이 같은 배은망덕한 짓을 한 것은 그렇게 하라는 아테나 여신의 현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티카 해안으로 접근하면서도 테세우스는 부왕과의 약속을 잊어버려 흰 돛을 올리지 못했다. 부왕 아이게우스는 그만 아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테세우스는 부왕의 뒤를 이어 아테나이의 왕이 되었다.
아유, 왜 이렇게, 아유, 이 약속을 왜 잊어버렸을까? 참나. 낙랑공주는 이 호동왕자를 위해서 자명고를 찢었고 이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위해서 시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런 아리아드네를 배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 테세우스는 이 사건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치러야 될 목이 많았어요.
아, 대가.
대가 아주 많았거든요. 네. 사실은 뭐 이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 사랑 사이에 끼어든 것이 아테나의 신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이 아테나와
네.
아, 이 그 이 아리아드네의 아버지 미노스가 다스리는 크레테 사회는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원수의 사랑 이건 부담스럽다. 헤어져라. 아, 그런 일도 있고 낙소섬에 도착한 다음에 풍랑이 불어가지고 아리아드네가 잠든 사이에 테세우스가 잠깐 떠내려갔다. 그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궁색하죠? 그랬지만 어쨌든 배신이 일어났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테세우스는 이 배신의 대가를 아주 단단히 치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네.
이게 마음에 걸려서 일 걸로 추측되는데
네.
돛을 검은 돛을 흰 돛으로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를 잊어먹은
네.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 죽게 하죠. 그리고 네.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아리아드네의 동생인 파이드라를 또 아내로 맡게 되는데
네.
왜 파이드라를 아내로 맡게 됐는지는 이제 구구할 수 있죠. 그러나 하여튼 데리고 가요. 계모가 되는데 이 밑에 그 히폴리테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네.
이 계모 파이드라와 히폴리투스 사이에 어떤 애정 관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계모 파이드라는 좋아하고 히폴리투스는 이걸 거부하는데. 모함을 해서 죽이게 되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되니까 아버지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되죠.
비참하다. 한때는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는 테세우스인데요. 위대한 영웅은 완벽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 역시도 불완전한 거. 인간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신금을 올리죠.
예, 네.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테세우스가 미노스의 왕의 미궁에서 무찌른 괴물이 있어요. 반은 소구, 반은 인간인데 이 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미노타우로스, 2번 트리케라톱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번이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와이즈베리에서 나온 구본영의 신간 신화 읽는 시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이니그마입니다. Return to Innocence. 자, 음악 듣고 왔고요. 여러분들 고전 읽기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또 반디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구본영의 신간 신화 읽는 시간 저 우리 고전 읽기 프로에서만 주는 선물이잖아요.
네네.
욕심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알고 좋네요. 계세요, 선생님?
네네.
좋아요. 요 문자 참여하신 분 계시는데 선생님이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아 김윤정 씨가 보낸 문자네요.
네.
아 이윤기 선생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미궁 이야기 봤는데 아 이게 쫙 들어온다 그러네요.
아유.
김미경 씨도 보냈어요.
네.
신화 만화로 봤는데 그 장면이 이 낭독과 함께 착착 겹치면서 쏙쏙 너무 재밌답니다.
재밌죠.
우리 이상식 씨도 보내줬습니다. 진주 우체국 집배원이신데 매일 EBS 틀어놓고 일하신대요. 희구 씨 예뻐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이거 있어서 선생님한테 읽으라 그런 건데.
아, 네네네.
아, 선생님이 이거 문자 소개해 주니까 아주 달콤하고 좋은데요.
아, 그래요?
아, 네.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이거 다 챙기셔야 됩니다.
반은 제가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EBS FM 고전 읽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책은 토마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도전과 시련을 통해서 탄생한 영웅. 이번에 만나볼 인물은 누구죠, 선생님?
아이네아스네요.
아유, 선생님 아이네아스 좋아하시죠?
아예 빠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아프로디테와 트로이인 앙키세스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근데 트로이가 멸망할 때 폐장이 돼서 그 아버지를 등에 업고 어린 아들을 손에 잡고 그리고 피난을 하게 되는데 그 피난의 과정에서 아내를 네. 잊어먹기도 하죠.
어머.
비참하죠? 폐장의 운명이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오랜 그 항해 그리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가 드디어 그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작은 로마의 원조를 세우게 됩니다.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전 상상력이 풍부한가 봐. 머릿속에 이렇게 탁 떠올리면 가슴이 찡해가지고 코끝이 짠한 게 제가 온갖 시련과 역경을 거쳐서 마침내 이탈리아 해안가에 도착한 아이네이아스의 일행. 하지만은요, 이 아이네이아스는 아직 그곳이 약속의 땅인 줄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시빌레와 헤어진 아이네이아스는 다시 선단으로 돌아가 이탈리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다가 이윽고 티베리우스 강 하구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시인 베리길리우스는 그를 방랑의 종점으로 점지된 땅까지 데려다 놓고는 시의 여신들 무우사를 불러 그같이 중요한 시점에 그 나라 사정을 일러달라고 기도한다. 무우사가 들려주는 그 나라 정세에 따르면 당시 그곳 통치자는 사투르누스로부터 3대째 내림인 라티누스였다. 이 라티누스에게는 대통을 이을 아들 대신 라비니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딸 하나가 있었다. 이 라비니아에게는 이웃나라 왕후 장상들로부터 청혼이 쇄도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루툴리족의 왕 투르누스였다. 투르누스는 라비니아의 양친이 보기에도 참한 신랑감이었다. 그러나 장인될 사람인 라티누스의 아버지 파우누스는 아들에게 현몽하여 라비니아의 신랑으로 점지된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올 것이라고 하면서 이 결혼을 통하여 전 세계를 두루 정복할 민족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독자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아이네이아스 일행이 하르피아이와 싸울 때 이 괴물 중 하나가 트로이아인들 앞날에 모진 고통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괴물은 아이네이아스 일행이 그 방랑을 끝마치기 전에 배가 고파 식탁까지 먹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한 바도 있다. 이 예언은 곧 이루어졌다. 아이네이아스 일행이 풀밭에 앉아 굳은 빵을 무릎에다 펴놓고는 그 위에다 숲에서 따온 나무 열매를 얹어놓고 먹었는데 일행은 먼저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 무릎에 놓았던 빵까지 먹어치웠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소년 이올로스가 장난삼아 이런 식탁까지 다 먹어치우네 하고 외치며 웃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네이아스는 하르피아이가 했던 예언의 뜻을 깨닫고 소리쳤다. 아, 여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구나.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집, 우리의 나라다. 아이네이아스는 사람을 풀어 그 땅에 어떤 종족이 살고 있는지, 그 종족의 지배자가 누군지 조사해 오게 했다. 우선 그는 부하 100명을 뽑아 예물을 들려 라티누스가 사는 마을로 보내어 인사를 차리고 우호와 동맹을 바라는 자기 뜻을 전하게 했다. 아이네이아스가 뽑아보낸 사람들은 라티누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라티누스는 이 트로이아 영웅이야말로 자기 아버지가 현몽하던 사윗감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라티누스는 우호와 동맹의 요청에 쾌히 응하는 한편 가려 뽑은 준마에 자기 사자들을 태우고 예물을 잔뜩 실어 아이네이아스에게 보내어 인사를 차리게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네이아스가 리비니아 공주랑 결혼을 해서 로마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도 지금도 왜 우리 선생님 이렇게 그거 뭐라 그러지? 시집갈 때
권수?
보내잖아 아마. 이때도 그런 게 있었네요.
아, 그럼 그때는 뭐 결혼하기 전에는 다 예물들을 이제 주고 받으니까요. 그렇지만 뭐 이 아이네이아스가 공주 부인을 잘 만나서 그냥 로마를 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동맹 관계를 가지고 이제 그 원주민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리게 됩니다.
아, 싸우기도 하는군요.
근데 어떤 분 아마 이 대목에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로마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하는 쌍둥이가 세운 것 같은데 아이네아스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이네아스가 세운 이 작은 나라 라미늄이죠. 여기에 이제 아이네아스의 아들이 율루스인데 율루스가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제 조금 큰 곳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알바롱가라고 하는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알바롱가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마지막 왕녀였던 레아 실비아라고 하는 마지막 왕녀가 있었는데 이 레아 실비아와 전쟁의 신, 군신이죠. 마르스 사이에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의 아주 오래된 원조가 바로 아이네아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로마의 원조가 아이네아스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그렇게 아이네아스. 아, 네, 선생님은 뭐를 세우시려고요?
아, 요새는요. 네. 옛날 사람들은 쫓겨나고, 네. 그리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땅에 새로운 자기의 세상을 세우지만, 이제 네. 요새는 새로운 땅은 없습니다. 다 알려진 지리상에 새로운 땅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 청년들 나오면 자기 회사를 세우죠. 자기의 세상이죠.
회사 세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1인 기업을 이미 세웠고 그래서 그 자기가 세운 세상 그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도 뜻과 고난을 거쳐서 네. 좋은 새 회사 하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훌륭한 지도자 영웅이 되면 바로 이제 현대 아이니아스죠.
아유, 저희 선생님이 지금 저 이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이렇게 간드러지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를 쳐다보고.
그래?
어? 네. 자, 그러면 현대의 아이네아스는 우리 구본영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새로운 도시의 주인이 됐다. 뭐 이것이 아이네아스다. 자, 로마의 기초를 닦은 것이 아이네아스다. 그렇다면 여기 또 한 명이 있네요. 이는 또 어떤 자인지 모르겠는데 테바이 왕국을 세운 카드모스?
네, 그렇죠.
카드모스는 어떤 인물인가요?
우선 카드모스는 이 친구도 아버지로부터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카드모스의 누이가 바로 에우로페인데
네.
짐작하시겠지만 제우스가 흰 소가 돼가지고 이 에우로페를 이제 꼬여서 데리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유럽 전체를 이제 헤매서 크레타 섬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에우로페가 헤매고 다녔던 지역이 바로 지금의 유럽이 됐어요. 유럽의 이제 시조였죠. 근데 이 에우로페 아버지가 카드모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누이가 없어졌으니 누이를 찾아와라. 누이를 찾지 않는 한은 돌아오지 마라. 그래서 누이를 찾아서 쫓겨난 셈이 됐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제 누이를 찾는 걸 포기하고 나도 이제 돌아갈 곳이었으니 나라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테바이 지역에 오게 되고 그 신성한 숲에 이르러서 하나의 그 솟구치는 샘이 있었는데 그 샘물에 가서 샘물을 뜨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용이 있게 되고 그 용에서부터 어떤 사연과 결부돼서 이제 테바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예. 샘물을 들어간 우리 부하들이 뱀한테 당한대요.
그대로 지켜볼 사람이 또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이 카드모스가 직접 가본다고요.
그렇지.
카드모스가 직접 동굴로 향하고 있습니다.
카드모스는 부하들을 기다렸지만 한낮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들을 찾으러 나섰다. 그에게는 사자 가죽을 붙인 방패가 있었다. 이 방패는 그의 몸을 지켜주는 갑옷이었다. 그가 지닌 무기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투창과 수창이 있었으며 가슴에는 이 두 개의 창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용기가 있었다. 숲으로 들어간 카드모스는 즐비한 부하들 시체와 턱에 피로 물든 괴물을 보고는 부르짖었다. 오, 내 충실했던 벗들이여. 그대들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 그대들 뒤를 따라 죽으리라. 카드모스는 큰 바위를 들어 있는 힘을 다해 뱀에게 던졌다. 그만큼 큰 바위라면 능히 성벽도 무너뜨릴 만했으나 뱀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이어서 카드모스는 투창을 날렸다. 투창은 바위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공격 무기 노릇을 했다. 말하자면 그 창이 뱀의 비늘을 꿰뚫고는 뱀의 몸에 깊숙이 박힌 것이다. 아픔에 못 이겨 미쳐버린 이 괴물은 머리를 뒤로 돌려 제 상처를 보았다. 그리고는 창자루를 물어 뽑으려고 했다. 그러나 창은 중도에서 부러지고 창날은 계속 몸속에 남아 괴물을 괴롭혔다. 괴물의 몸은 도끼로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있었고 턱은 피거품으로 어지러웠다. 괴물의 코에서 뿜어져 나온 도끼는 대기를 동물로 더럽혔다. 괴물은 몸을 잔뜩 사리는가 하면 금방 바닥에 나뒹굴다 쓰러진 나무 둥치처럼 퍼덕거리고는 했다. 이윽고 제 몸을 가는 괴물이 카드모스를 노리고 다가오자 카드모스는 앞을 막아서며 잔뜩 벌리고 있는 괴물의 입속으로 투창을 겨누었다. 괴물은 그 투창 날을 물어뜯으려고 했다. 카드모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투창을 날렸다. 마침 괴물이 나무둥치 앞에서 고개를 드는 찰나였다. 카드모스가 날린 투창은 괴물의 배를 꿰고는 그 나무둥치에 박히고 말았다. 뱀이 단말마의 고통으로 요동치자 그 무게에 못 이겨 나무둥치가 다 휘청거렸다. 카드모스가 제 손으로 무찌른 적의 시체 앞에서 그 엄청난 크기에 놀라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의 임자는 카드모스에게 그 뱀의 이빨을 수습하여 대지에 뿌리라고 명령했다. 카드모스는 그 정체불명의 소리 임자가 시키는 대로 땅바닥에 이랑을 만들고 그 이빨을 운명에 의해 한 무리의 인간으로 도단하게 되어 있는 이빨을 뿌렸다. 카드모스가 이빨을 다 뿌리자마자 흙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면서 먼저 창끝이 도단았다. 다음에는 깃털 장식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투구가 도단았다. 이어 어깨, 가슴, 손발의 순서에 따라 무장을 한 한 무리의 인간이 도단아 대오를 이루었다. 카드모스가 대경 실색하여 이 새로운 적과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그 중에 하나가 카드모스에게 말했다. 저희끼리 싸움이니 끼어들지 마소서. 이자는 이렇게 말하자마자 흙에서 도단한 다른 병사 하나를 칼로 찔러 죽였다. 그리고는 곧 다른 병사가 쏜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화를 쏜 병사는 또 다른 병사의 일격에 쓰러졌다. 이런 식으로 병사들은 차례로 싸워 다섯만 남기고는 모조리 쓰러지고 말았다. 다섯 중에 하나가 무기를 버리고 소리쳤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 다섯은 카드모스 편이 되어 그를 위해 도시를 건설했다. 카드모스는 이 도시 이름을 테바이라고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드모스도 테바이라는 도시를 하나 세웠습니다. 카드모스 전에 저희가 아이네아스가 로마의 기초였고 카드모스는 테바이를 세웠는데 테바이가 어디에 있는 곳?
아, 그 그리스 반도에 보면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이제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국가 중에 하나가 아테나이죠.
네.
그리고 그 아테나이와 싸움질을 했고 네. 그리고 스파르타의 용사들 기억하시죠? 스파르타.
네, 네.
그거에 못지않게 또 유명한 하나의 도시가 바로 테바이입니다.
아.
테바이. 오디푸스의 나라이기도 했고 아, 지금 얘기한 카드무스가 바로 이 테바이의 시조였죠.
야, 이 저 영웅들이 뭔가 그 저희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간이라고
네네,
뭔가 뭐 출신이 좋고 뭐 뭔가 특출나가 힘이 세고 뭐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평범했는데
그렇죠.
그게 영웅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사람이 다시 이제 자기가 있던 곳으로 귀환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그렇죠.
예, 맞아요, 선생님.
네,
제가 지금
맞아요, 맞아요.
말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네. 원형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태어난 것 같지만
네.
오히려 그 동아리에 있는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한 상황 속에 있게 될 때
네.
바로 그게 바로 이제 시초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불운하다.
네.
내가 좀 동아리보다 떨어진다.
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영웅인가 보다.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80%는 맞는 것 같아요.
난 영웅이다. 난 영웅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네.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네. 위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과거로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대하지 않았고 평범해도 못 미치는 불운한 상태에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불운한 상태에서부터 위대함으로 도약하게 됐을까? 이 도약의 순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수께끼입니다.
네.
근데 이때 잘 기억하세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예.
그리고 그것이 나를 모험으로 초대하면 그리고 내 마음이 그 모험에 응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 나서라. 이 조셉 캠벨 같은 사람 그런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울리는 무엇인가가 생겨나면
네.
정말 그 일이 내일이다 생각하면 사자의 머릿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마음으로 시작해라. 칼날 같은 길을 따라가라. 그 위험한 길, 그 위험한 길에 네 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뭐 사자에 벌린 입에다 머리를 넣는다는 그 건 죽음을 각오하고 해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네. 살 수 없으리라.
오. 자, 오늘 저 만나본 인물들이 뭐 페르세우스, 테세우스, 그리고 아이네아스, 마지막으로 카드모스까지 봤는데 신화 속의 영웅 스토리의 주인공들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우리는 별이다.
별이다?
응, 별이다.
네?
각자 그 무수한 네.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네.
우리는 무수함 속에 있지만 각자 자기의 소우주
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있다. 아. 빛나는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지만 우리는 시시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데 이 네. 무엇을 끄집어낼 때 우리는 별이 될 거야. 자, 이 마음이 네.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백운철님?
네.
자네도 스타.
네.
나도 스타.
네.
선생님 스타.
여기 별이 세 개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나미님께서 저 문자 올려주셨네요. 와, 뭐야, 뭐야. 하나도 모르겠었어요. 신화 읽는 힘을 기르고 싶은 따뜻한 오후가 됐습니다요. 그리고 김수견님, 항상 궁금하고 읽고 싶은 신화이지만은 정작 잘 읽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읽어주셔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3838님,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요. 낭독과 설명까지, 아유,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147하나님, 그리스 신화 단편 단편으로만 읽었는데 자세히 읽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몰랐던 것도 많고요. 아, 함께 오래오래 하신다면은 정말 이렇게 재밌는 옛날 이야기 같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재밌는 옛날 이야기.
예.
우리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그래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테세우스가 미노스 왕의 미궁에서 무찌른 이 괴물의 이름을 맞추는 건데요. 반은 소, 반은 인간입니다. 이 괴물의 이름은 1번 미노타우로스, 2번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번이나 반디로 정답 올려주시면 세 분께 와이즈베리에서 나온 9번형의 신간 신화 읽는 시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도전 이야기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내일은
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사랑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머, 마음 아파.
특히 여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드라마의 원형이 여기 있습니다. 삼각관계, 순애보, 배신과 보복, 비윤리적인 사랑까지 다 합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자, 내일까지 기다려주시고요. 또 하나의 도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1번 캐시어스 클레이, 2번 무하마드 알리. 우리에게는 2번이 더 친숙하지만 캐시어스 클레이이기도 했던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알리에게 생애 첫 패배를 안겨줬던 1971년 조 프레이저와의 재기전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18세의 아마추어 선수로서 180승을 올린 캐시어스 클레이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한다. 그는 발군의 기량을 뽐내며 금메달을 획득하고 당당히 미국의 영웅이 되어 금이 환영한다. 그러나 영광은 잠시였다.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나서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식당에서 거리에서 조롱을 받아야 했던 클레이는 미련 없이 강물에 금메달을 던져버렸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영광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나는 당신들이 아닌 날 위한 챔피언이 되겠다.
백인 주인의 성을 따서 지은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그는 3년 동안 프로 권투 세계의 모든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다. 그러나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인종차별과 맞서는 알리에게 미국 내 보수 세력과 정권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고 결국 그에게 베트남 전쟁 징집 영장이 날아든다.
전 베트남에 아무 원한이 없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권마저 보장해주지 않는 미국이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는 거죠? 베트남전에 참전하느니 전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과 싸울 겁니다.
그러나 이 거부 선언 때문에 치러야 했던 대가는 컸다. 선수 자격 박탈과 챔피언 타이틀 박탈, 출국 금지, 그리고 경제적인 파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3년 5개월 뒤 마침내 무죄 선고를 받은 알리. 그때 그는 이미 은퇴를 고려할 만한 나이가 돼 있었지만 알리는 다시 글러브를 꼈다. 하지만 71년 조 프레이저와의 재기전에서 그는 생애 첫 패배를 맛본다. 그 후 3년 동안 알리는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마침내 재기에 성공. 81년 은퇴할 때까지 총 56승 5패를 거둔다. 알리는 회고록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챔피언이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갈망, 꿈, 비전,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알리를 영원한 챔피언으로 기억하는 건 그의 강한 주먹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철 같았던 신념과 의지 때문일 겁니다. 3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링 위에서는 도전을 시작했던 알리. 그때 그는 이미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진정한 챔피언이 됐던 거 아닐까요?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첼로사진 예술원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쉬 헤드폰, 낚싯대의 명가 용성에서 낚싯대,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종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와 모이스트 앤 리펌 플럼프 립스, 와이즈베리에서 구번영의 신화읽는 시간, 공연 선물입니다. 9월 5일부터 경희궁에서 공연되는 고궁 뮤지컬 천상식에 초대권 드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테세우스가 미노스 왕의 미궁에 들어가서 무찌른 괴물. 미노타우로스죠?
네. 자, 미노타우로스 정답 맞추신 분 반디의 신혜연님, 문자로 67170님, 0175님. 저희가 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고전일기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한 시간 흘렀네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우리 낭독해주신 붐 내레이터 백운철님,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비다 들으시면서 내일을 기대해 주시고요. 선생님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고전을 읽기 지금까지
구본영
이구였습니다. 고전을 감사합니다.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감사합니다.